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복된 삶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말씀 오늘까지 살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구약을 이해하는 매우 귀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옛 언약 혹은 구약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그 몸, substance, 실체, 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에 가르치던 모든 바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3장으로 가기 전에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볼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할례, circumcision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할례를 이제 너희들은 세례를 통해 받았고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성도들이 여전히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 성도들을 차별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교회가 나뉘었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 할례당, 할례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 무할례당.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보다 좀 덜 거룩한 성도들로 여겨지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자들, 좀 덜 거룩한 자들의 차별이 있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뭐 꼭 할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더 거룩한 것처럼, 누가 덜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로 받아주십니다. 목사만, 뭐 장로만 더 거룩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이미 육적 몸을 벗었다. 그저 육체적으로 손으로 한 할례 정도가 아니라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 영어라면 putting off of the sinful nature. 죄악된 성품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진짜 할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바뀌어져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할례,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즉 구약의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는 다 가르치는 그림자였고 그 할례의 몸과 실체도 예수님,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실 때 구약의 할례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아니 구약의 할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 차별이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 외에 그 다른 무엇을 가지고도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이 할례에 관한 내용 특별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가 가르치던 바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영원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할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할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죄성을 벗어버리는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천국 축복을 받게 하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1절에 할례를 말씀하신 후에 12절에 가면 이를 세례로 연결하세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너희가 받은 세례가 그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세례, 할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먼저 구약에서 행하게 하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명하신 곳이 어디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 Genesis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4.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양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 cut off라는 뜻이죠. 즉, 그것도 남자의 씨가 나오는, 남자의 씨가 있는 생식기에 그 살 혹은 가죽을 베어서 잘라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cut off 시켜버리는 거죠.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cut off, 잘려져 나가고 끊어지는 표징을 가져야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cut off,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잘려져 나가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표징을 살에, 몸에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것에서 끊쳐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잘려져 나가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는 잘려져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잘려져 나가는 할례를 그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시기 이전에 왔었던 사건과 이후에 오는 사건을 서로 연결해 보아야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앞뒤에 연결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할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그 먼저 앞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언약 기업에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한 자손, 한 씨를 통해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어요. 어떻게 그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실 건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나한테 좀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이 온전히 다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의 자기의 현실로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별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언약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런 재물도 없고요. 그런 종들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 있는 아들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아니 100세 때까지 안 주세요. 즉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의 기준으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 축복의 약속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며 15장 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가로대, 아브라함이 가로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하나님이 이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언약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나서 15장 8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5장 8절에서 12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증거를 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재물들을 준비하여 칼로 그 중간을 쪼개놓았습니다. Cut off. 잘랐다는 거예요. 재물들이 반으로 잘려져 나가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과 연결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었죠. 큰 왕과 신하왕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큰 나라의 왕과 신하나라의 왕이 각 나라 백성들의 대표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하왕이 순종할 것을 맹세하며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죠? 만일 그 신하왕이 언약을 깨고 큰 나라의 왕을 불순종하거나 그 큰 나라의 왕을 대적하고 배반할 경우에 이 반으로 잘려져 나가서 피 흘리고 있는 재물처럼 반드시 멸망과 심판을 받겠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였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언약이 깨어져서 결국 잘려져 나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놔두시고요. 그 손으로 쫙 맡으시고 예레미야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Jeremiah chapter 34 verse 17 through 22.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잘려져 나가요. 끊어지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쪼개진 송아지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물었어. 찾아온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잘려져 나간 송아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cut off, 잘려져 나가서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결국 바벨론 땅으로 심판받아 쫓겨난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재물들이 그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이제 어떤 절차만 남은 거죠?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유다의 방백들이 지나가고 제사장들이 지나갔다. 유대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에서도 잘려져 나가 있는 재물들 사이, 피 흘리고 있는 그 재물들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며 완전한 순종을 맹세함으로 이제 언약이 맺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연기나는 풀무불이 보이는데 그 안에 타는 횃불이, 연기 속에 타는 횃불이 이쪼개져 있는, 잘려져 나가서 피 흘리고 있는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연기나는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가면 이 연기나는 불이 나타나신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났죠? 연기로 쌓여있는 불. 창세기 15장에 연기로 쌓여있는 불이 쪼개진, 잘려져 나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데 결국 그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을 대표하여 언약을 맺으며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한 모든 백성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대표가 되어 순종을 맹세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 때에 하나님이 신이 대신 잘려져 나가는 멸망과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맹세를 해주시며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분명한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약 축복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증거를 이것이다 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고 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심판의 깔로 끊쳐지고 잘려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대신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자리에서 끊쳐지시고 잘려져 나가시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cut off, 즉 잘려져 나간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잘려져 나가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실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영원한 언약 축복만을 그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실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받아야 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결단코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축복, 즉 천국의 축복을 성취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 증거는 결국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은혜 언약.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과 맺어주신 언약. 여기에 아브라함도 참여시켜 주시고 또 누구도 참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어오는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 또다시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 백성된 모든 남자들의 살에, 즉 모든 남자들의 육체에, 몸에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거를. 하나님이 대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약속하신 모든 언약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의 분명한 증거, 십자가의 증거를 이제는 할례를 통해 그 각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 받게 하신 겁니다. 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피가 잘려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 살이 잘려져 나가지 않고 양피가 잘려져 나가게 하셨을까요? 양피는 남자의 씨가 있는 생식기의 살이요, 가죽입니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시어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실 그 아들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양피가 잘려져 나가지 않는 자들은 백성인 된 것에서 잘려져 나갈 것이니, 이런 뜻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려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잘려져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이 잘려져 나가심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잘려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구약에서는 할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흔적을 할례를 통해 그 몸으로 받게 하시고 몸으로 간직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남자만. 따라서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이 창세기 15장 이후에도요, 수많은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천국 본향으로까지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언약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언약 축복의 길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이후에도 이 할례가 증거하는 바를 더욱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칼로서 잘려져 나가게 하시는 사건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뭘까요?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씨요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게 하신 사건인데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컷업 잘려져 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해 내려치려고 할 때에, 즉 이삭이 컷업 잘려져 나가고 끊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대신 내어주셔서 번제로 바치게 하시고 이삭은 살려주셨죠. 뭘 알려주셨죠?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 22장.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장차 누가 잘려져 나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한 씨로 오실 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잘려져 나가심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축복을 받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을 골고다 산,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모리아 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치고 끊어지게 하시고 잘려져 나가게 하실 사건. 다 할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되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할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실 것이라고 하시죠. 이 끊어진다는 단어가 cut off, 잘려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62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가리키는데 그때가 이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대신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단어. cut off, 심판을 받고 잘려도 나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에서 13장 7절에는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치셔야 하는 심판의 칼로 누구를 치실 것이라고 아시죠? 내 목자,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짝된 자, 하나님의 짝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칼로 치시고 잘려져 나가게 하실 것이라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즉 아들 되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양들을 대신하여 잘려져 나가는 할례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약속들을 따라 이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할례가 가르치던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죄에 빠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받고 잘려져 나가시고 끊쳐지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고 완전히 끊어지십니다. 한 번도 끊어지신 것이 없고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가시던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의 할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잘려져 나가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는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할례를 우리가 받은 할례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모든 죄의 싹스 다 치른 자들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의 할례에 참여된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잘려져 나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같이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았고 예수님이 천국 영광에 이르실 때에 우리도 천국 영광에 함께 이르러 마침내 영원한 언약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된 그 언약 축복이 할례를 통해 증거된 그 언약 축복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할례 때문에 가장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현실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받은 할례는 육적 몸을 벗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할례의 특징은 무엇이냐? Putting off of the sinful nature, 즉 육적인 몸, 죄악된 성품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제하고 잘려져 나가게 하는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할례라는 뜻이죠. 여기에도 그림자와 몸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만 할례, 육체의 할례였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인의 본성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거죠. 죄인의 본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잘라져 나가게 할 수 있는 할례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육적 몸을 벗을 수 있는 할례는 아니었고 그 할례가 실제로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실제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 할례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of the heart. 그 마음의 할례가 바로 참것이고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육체의 할례를 명하시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함께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6장에 그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cut off 잘려져 나가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새 마음을 가지기에 하는 할례여야만 하나님이 준 땅에 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그 백성들에게 부으시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딱딱한 죄악의 마음, sinful nature를 cut off, 잘려져 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지으시겠다. 바로 이 마음의 할례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시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예수님이 베푸신 할례, 즉 십자가로만 정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느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례도 종교적 예식도 무슨 직분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게 하셨나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제는 baptism.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가 가리키던 바가 이제는 세례로 증거된다. 세례의 의미도 뭐죠? 물에 잠기는 심판. 끊쳐지고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할례로뿐만 아니라 세례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이제 우리가 소유한 천국 축복의 분명한 표와 증거입니다. 할례가 옛 언약의 표였다면 이제 새 언약의 표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를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 축복의 증거를 모든 성도들 자녀들까지도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받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아직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니 죽기 전까지도 허물과 죄가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우리 대신 잘려져 나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들로 우리들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할례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잘려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십자가, 그 외에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욱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새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천국을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새로운 삶을 똑똑히 깨닫고 보고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례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로 그 살에,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셨지만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 영광으로 이제도 앞으로도 아니 우리의 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기쁘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천국 백성 된 것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듦으로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신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